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화가 해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해왔고 대가성 돈을 지급해왔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9일 감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이는 태평양상 군사작전의 시작이고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주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계속 한국과 협력할 것이며 송 장관과 나는 우리의 국가와 국민, 이익 보호를 제공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한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가 30일 동쪽 루이지애나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 국내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이 이동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5일 텍사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는 휴스턴 일대에 기록적인 양의 비를 뿌렸고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일레인 듀크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허리케인이 여전히 시속 75km에 달하는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며 폭우가 멈췄지만 며칠간 홍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듀크 장관 대행은 또 복구 작업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3만여 명이 230개 대피소에 분산 수용됐고 다른 1,800여 명은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가 4월에서 6월 사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잠정치 2.6%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1분기 3.2% 성장한 이래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 물건을 많이 사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과 기업의 지출은 7월과 8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 후 가자 지구를 처음 방문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신이 목격한 중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도 호소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분열을 멈출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통치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물자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해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주변 나라들과의 분쟁을 끝낼 뜻이 있지만 아직 관련 나라들이 중재에 응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6월 4일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카타르로 연결되는 모든 교통로를 막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쿠웨이트가 이들 나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100여 개의 섬들이 약 4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된 아름다운 수상도시, 바로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입니다.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의 배경이 됐던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30일 이곳에서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칸과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영화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최고의 영화 축제인데요. 올해로 74회째를 맞은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는 장편 영화 71편, 단편 영화 16편을 비롯해서 모두 90여 편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릴 개막작에는 헐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출연한 다운사이징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고의 영예인 황금 사자상에는 21개 작품이 후보에 올라 최우수 작품의 영광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테러 공격이 자주 발생하면서 영화제가 열리는 베니스시 주변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수상도시 베니스에서 열리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8월 3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7도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살펴볼 텐데요.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6도, 신의주 13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11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2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인 캘리포니아를 꿈꾸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화요일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나서 2차 대전 징용 피해자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남쪽에 많은 비가 내려서 4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인도와 베트남이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베트남과 중국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외무상이 도쿄 주재 한국 대사와 만났군요.
네, 고노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이 수요일 도쿄 시내 외무성 청사에서 이준규 주일 한국 대사와 환담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건데요.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이 긴밀히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한국과 일본 사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단호한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네. 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 표명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고노 외무상은 이준규 한국대사에게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에 징용돼서 노역 등에 종사했던 이른바 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한 양국 재산권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적으로 착취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여성 문제도 이미 지난 2015년에 맺은 관련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한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된 일이다라고 일본 외교 책임자가 강조를 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일본 외무성은 수요일에 긴급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걸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때 일제 한반도 강점기 시절에 끌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해서 양구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문 대통령은 과거 당국에 끌려가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 그리고 강제로 노역 등에 종사했던 징용공 피해자들이 각각 보상, 배상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두 나라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당시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개인 보상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강제 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이 노동력을 활용한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들에 갖는 민사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는데요. 위안부 문제 말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공식 밝힌 건 처음이어서 일본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사를 만나서 이미 다 끝난 일이다라고 선언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새로운 문제 제기를 일본 외무상이 거부한 거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에 한국 박근혜 정부와 체결한 양국 합의를 통해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910만 달러를 출연한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네. 자,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 당초에 이웃나라들에서는 이 일본 신임 외무상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컸다고요?
예, 고노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은 이달 초 아베 신조 총리가 단행한 대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외교 책임자가 됐는데요. 개인적인 배경 때문에 이웃나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고노 외상이 지난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이른바 고노다마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고노 외무상이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일본 정부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네. 앞서 고노 외상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직후에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즉시 반박했었고요. 또 2015년 양국이 맺은 위안부 합의 과정과 내용을 한국 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것 말고는 한국 측에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남부에 아주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큰 상태라고요?
네,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지역 일대는 지금 연중 비가 집중되는 우기인 몬순철인데요. 이들 세 나라에 역대 최고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려서 사망자가 1,200여 명에 달하고요. 이재민 수도 4천만 명이 넘어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비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1,200여 명에 이른다고요?
네, 인도 최대 뭄바이는 도시 대부분이 강줄기처럼 변했고요. 가장 피해가 큰 비하르주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에 500명 이상 희생됐습니다. 대부분 저지대인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수백 명이 숨지는 이 40년 만에 최악의 큰물 홍수 피해가 진행 중이고요. 네팔에서도 140명 이상 사망하고 주택 만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긴 합니다만 예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십자사 방글라데시 지부 코린 앰블러 대변인은 우리는 홍수에 익숙하지만 이렇게 평생 비가 많이 온 건 처음 본다는 현지 주민들의 말을 언론에 전하면서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의 비 피해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미국에도 최근 허리케인 하비 여파로 텍사스주 대도시인 휴스턴 일대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는가 하며 수만 명이 대피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텍사스주 동남부 그리고 이웃한 루이지애나주 남부에 폭우가 계속될 거라고 예보하면서 곧 최고 강우량 기록을 바꿀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침수 피해로 사망했거나 숨진 걸로 추정된 사람이 30명 정도인 걸로 뉴욕타임스는 추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군요.
예, 미국 적십자사의 조노 안잘론 국제구호 담당 부국장은 미국은 그래도 성숙한 재난대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남아시아 국가들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제도와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신문인 워싱턴포스트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비에 집중돼 있지만 남아시아 홍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산사태로 천여 명이 숨지는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크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와 베트남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군요.
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인도 기업인들의 베트남 투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3월 말로 인도의 대베트남 투자는 연간 20억 달러에 달했고요. 양국의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라드아 크리시나 베트남 주재 인도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양국의 교역 규모가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50억 달러로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지난해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의 관계도 격상시켰다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합의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에는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인도는 낙후한 베트남의 농업, 제조업, 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베트남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베트남에 18억 달러 규모의 화력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8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사업 또는 관광차 베트남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의 경제 교류가 타이완이나 한국, 중국 등 베트남의 오랜 교역국들에는 현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베트남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바로 중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의 무역 규모를 1000억 달러로 책정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정부는 중국 등 어느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균형 있는 무역 구도를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1974년, 1988년, 2014년 이렇게 세 차례나 물리적 충돌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인도와 석유 채굴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죠?
예, 지난 3년 동안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공사와 인도 국영석유회사 자회사가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 채굴 작업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인도에 남중국해 석유 채굴권을 2년 연장해줬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자국영해에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시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베트남과 인도의 이런 해상협력을 특히 주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일단 현재로서는 인도에 비해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인도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대국이자 군사 강국들인 인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데요. 베트남처럼 인도도 중국과 지난 1962년에 국경 갈등으로 전쟁을 치른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도 두 달 넘게 양국군이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전면전 직전까지 갈 만큼 대치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에 인도와 베트남은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허리케인 하비가 다시 미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 경계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관련 연구가 끝날 때까지 성전환 미군의 복무를 계속 허용한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 상무부가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를 뿌린 열대성 폭풍우라고 합니다. 이 허리케인 하비의 이야기인데요. 하비가 다시 육지에 상륙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차 상륙 당시 4등급 허리케인이었던 허리케인 하비가 열대성 폭풍우로 세력이 약화된 뒤 멕시코만 연안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수요일 아침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경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리케인이 이동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 동쪽 주 경계선에 위치한 포트 아서시의 경우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체육관에 물이 차면서 이재민들이 다른 곳으로 다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는 텍사스주 휴스턴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처음 육지에 상륙했던 지난 25일 밤 이후에 현재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40에서 80cm의 비가 쏟아졌고요. 휴스턴시 일부는 최고 강수량이 125cm에 달하는 등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휴스턴시는 비가 잦아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 1 trillion gallons of grain still have to go somewhere.
네, 1조 갤런, 그러니까 거의 4조 리터에 달하는 빗물이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저수지와 호수가 이미 넘치고 있고 추가로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이 갯다고 해서 홍수 세태가 끝난 것도 아니라고 터너 시장은 경고했는데요. 이 약탈과 강도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무기한 통행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TV 화면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만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이 이 홍수로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뭐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린 상황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재 이 구조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텍사스주는 주 방위군 전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현재 헬기 30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 100대까지 동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 해군 수륙 양용 함정을 이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주 방위군 측은 필요하다면 모든 군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와 복구 작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외에도 보트를 소유한 일반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구조됐습니까?
네. 그동안 호수로 고립된 주민 가운데 최소한 3,500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소방당국은 18시간 동안 2,100건의 구조 요청에 답했다면서 계속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민 수가 훨씬 그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대피소가 현재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앞서 당국자들은 휴스턴 컨벤션 센터에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이곳에 몰렸습니다. 따라서 댈러스 컨벤션 센터, 휴스턴 도요타 센터 체육관 등 다른 임시 대피소 두 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이 대피소 신세를 지는 이재민이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구호품을 받는데도 1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휴스턴의 대형교회, 레이크우드 처치 등도 이재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적어도 30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물이 빠진 뒤에 건물을 수색하면 사망자가 더 많이 발견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 가운데는 경관 한 명도 포함됐는데요. 지난 일요일 올해 60살인 스티브 페레스 경관이 휴일인데도 하비 대응 노력을 돕기 위해 출근하다가 경찰차가 물에 휩쓸리면서 익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일어난 대규모 자연재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텍사스주 피해 지역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처음 태풍 하비가 상륙했던 코퍼스 크리스티와 텍사스 주도 오스틴의 대책본부를 방문했는데요. 이 현지 당국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이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휴스턴시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휴스턴 역시 찾을 계획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하비가 상륙하기 전부터 상황을 직접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스턴 지역에 비가 더 내리고 주말 가까이 돼서야 수위가 최고조 이르는 등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 사태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현재 세계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도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휴스턴 지역 프로야구단인 애스트로스가 4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미국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 복구 노력에 전례 없이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상 전문 매체 AccuWeather는 하비로 인한 손실이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큰 자연재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성전환 군인들의 복무를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화요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미 미군에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의 경우 관련 연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전환 군인들이 미군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연구를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한 뒤 대통령에게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성전환 군인의 복무를 허용하는 현행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매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예,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성전환 군인의 미군 복무를 금지해왔던 정책을 폐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는데요. 다만 이미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의 거취는 국방부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21일까지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여러 시민단체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그럼 현재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 군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적게는 4천 명에서 많게는 만 명에 달하는 성전환 군인이 현역이나 예비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성전환 군인의 미군 복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렸고요. 성전환에 필요한 의료 비용 지원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군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가 수요일 지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의 수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전 분기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잠정치 2.6%보다 오른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 2.7%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년여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분기 3.2%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앞선 1분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지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소비 지출의 잠정치는 2.8%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정치는 3.3%에 달했습니다. 이 상무부는 우선 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소비 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고요. 건축과 장비, 직접 재산 분야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산업 투자 역시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반면에 하향 조정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부 부문 지출이 잠정치 0.7%에서 0.3%로 수정됐는데요. 특히 주와 지방정부 지출이 1.7%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번 수정치가 최종 결과는 아닌데요. 상무부는 잠정치와 수정치에 이어서 다음 달에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네. 자, 뭐 분기별 성장률이고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만 이 GDP 성장률 3%,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내걸었던 경제 성장 속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제 지표가 형편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목표치를 내려서 연간 3% 성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경제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목표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초당적인 조사기관인 의회 조사국 역시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2분기는 그래도 이 시장의 예측보다 상향 조정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3분기 역시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텍사스 주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뭐 3분기 성장률의 절반을 깎아내리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성장세로 돌아간 경제는 계속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정유회사들이 전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석유 가격 역시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난 2009년에 닥친 경제 침체처럼 이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징후는 없다는 겁니까?
네,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올해 총 2.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 2018년에는 2.8%로 더 빠른 성장세를 전망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앞으로 군사 부문과 기간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하늘을 동경했을까요? 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미국 동부 바닷가 모래벌판에서 미국의 한 형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1분도 채 못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인류가 최초로 창공을 가른 출발점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In my mind I'm gone Carolina. Can't you see the sunshine? Can't you just feel the moonshine? 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동남부 대서양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종종 말씀드려서 이제는 많이 아실 것도 같은데요. 예, 미국 동부 대서양과 접한 곳들은 미국의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소개해드렸죠.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초기 영국의 13개 식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잔 브라운 노스캐롤라이나 관광청 공보관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We are going back to the Native American Americans who were here before European settlers came.
유럽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로 체로키족이었지요. 체로키족 인디언들은 인디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었습니다. 체로키인들도 문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영국의 식민지가 제대로 건설된 건 1600년대입니다. 캐롤라이나라는 이름은 영국 왕 찰스 1세의 이름을 딴 겁니다. 캐롤라이나 주는 1729년에 갈라져서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렇게 두 개 주로 분리됐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전체 면적은 14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28번째로 크고요. 북한보다는 조금 큽니다. 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주도는 랄리라는 곳이고요. 가장 큰 도시는 샬롯이라는 곳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임태주 랄리 한인회장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상업도시인 저 샬롯이 있습니다. 랄리에서는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랄리는 좀 노스죠. 노스캐롤라이나의 북쪽에. 예. 샬롯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접경지역에 가만히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별명은 타르힐 주입니다. 이 타르는 나무나 석탄 등에서 나오는 검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진 액체라고 해요. 흔히 볼 수 있는 이 도로를 까는 아스팔트도 이런 타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타르가 많이 나와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걸까요? 수잔 브라운 노스캐롤라이나 관광청 공보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It is an unusual name and there's not actually total agreement as to why they're called Tar Heels.
왜 타르힐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스캐롤라이나는 남군에 가입해 싸웠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군인들이 마치 신발 뒤꿈치에 타르가 묻은 것처럼 도망가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타르힐이란 별명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병사들이 너무 많이 도망을 가서 이 발 뒤꿈치에 타르라도 발라놓아야겠다고 해서 타르힐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야기들을 알면 더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초기 역사에서는 중요한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We have these vast pine forests that were used to collect tar and pitch and turpentine.
노스캐롤라이나의 거대한 소나무 숲에서 타르, 피치, 테레비뉴, 송진 같은 게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 타르는 주로 배를 건조하고 목조 선박들이 썩지 않게 보호하는 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 초기에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타르힐은 우리 주의 별명이기도 하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날씨는 따뜻하고 온화한 편입니다. 남부에 있는 주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래쪽 남부주들보다는 덜 덥고요. 폭설이나 혹한 같은 것도 없어서 지내기 편한 곳이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주민 임태주 씨는 말합니다.
사계절이 있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한 제주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여름이 조금 더 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더웠고.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는데 해양 쪽으로 접하고 있는 도시들은 좀 피해가 있어요. 예, 랄리 쪽으로는 괜찮고요. 예, 겨울에는 눈이 한 두어 번씩 와요. 그 다음 날에는 녹지요.
미국 대부분의 주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 주가 추구하는 이념이랄까 가치, 신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모토는 1893년에 정해진 에세이 퀌암 비데엘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본질, 그 자체가 되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수잔 브라운 공보관의 설명입니다.
The state motto is esse quam videre, which is Latin, and it means to be rather than to seem.
노스캐롤라이나의 구호는 esse quam videre입니다. 라틴어인데요. To be rather than to seem 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키케로의 우정이란 글에서 나온 문구라고 해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를 꼽자면 아우터뱅크스라는 곳입니다. 이 아우터뱅크스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인접한 대서양에 300km 넘게 길게 이어진 열도인데요. 하늘에서 보면 마치 가느다랗고 긴 실오라기 한 줄이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임태주 씨 얘기 들어봅니다.
대서양을 끼고 있는 해안가, 예, 거기가 긴 열도예요. 약 300km? 예, 근데 그만 다 모래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섬이. 그래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고요. 아주 긴 이 백사장이 있고, 아, 그래서 관광객들 많이 오고, 예, 이 야생마도 있고.
이 아우터뱅크스는 또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인류의 꿈이 처음 실현된 곳이기도 합니다. 윌버라이트와 오빌라이트라는 미국인 형제가 세계 최초로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곳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킬 데블 힐스, 바로 아우터뱅크스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띄운 데도 있고 그 형제들이 여기 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그 시골에는 정말 도로도 변변치 않았을 건데 그때 예, 거기를 어떻게 알고 거기에 와서 그렇게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비행 연습을 거기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도 다른 나라 영국이나 뭐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 비행기를 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종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지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하고 해서 엔진을 다른 비행을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잔 브라운 노스캐롤라이나주 관광청 공보관의 도움말도 들어보시죠.
Our most popular destinations would be the Outer Banks and our coast. We have a long coast. There are a lot of interesting.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아우터뱅크스입니다. 거기 가면 역사와 연결된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 과학 발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저희 주 자동차 표지판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처음 비행한 곳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노스캐롤라이나주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orked up. Worked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worked up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Oh,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믿겨지니? 세금이 또 오를 거야 라고 불평하자 제이슨은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흥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orked up. Worked up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Today's expression is worked, W-O-R-K-E-D, worked up, U-P, up, worked up, worked up. If you are worked up, it means that you are annoyed or agitated about something. Worked up. To be worked up은 무엇 때문에 몹시 흥분하다 또는 화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notices that I'm getting worked up about the tax increase.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금이 또 올라서 화가 난다고 하자 제이슨은 그걸 두고 흥분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몹시 흥분할 때 쓰는 표현이 worked up, worked up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Roger tries not to get worked up so easily. Roger tries not to get worked up so easily.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Roger는 쉽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et so worked up. Don't get so worked up. 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an you believe it? Taxes are increasing again.
Yeah, I know, but what can you do? There is no need to get so worked up about it.
Let's review. To be worked up means to be annoyed or agitated about something. Worked up. Worked up.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Cranberries의 Dreams,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ISIS는 이라크에서 한때 자신들이 점령했던 지역의 78%를 빼앗겼습니다. 또 이라크 거점이었던 모술은 지난 8월 10일 IS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재는 시리아 내 거점 라카에 대한 탈환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58% 정도 회복했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의 브렛 매커크 대통령 특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라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6개월 전 IS는 라카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주요 공격을 계획 단행했고 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들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IS는 라카에서 수세에 몰려 있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라카 탈환 작전은 6월 6일 시작됐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이전부터 진행됐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해 미국과 주로 공조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은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과 쿠르드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모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시리아 민주군은 국제연합군의 지원 아래 타프가 지역의 IS를 기습 공격해 도시와 댐, 공군기지를 탈환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타프카 지역은 IS의 병력과 장비가 라카로 향하는 보급로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IS를 올가매는데 아주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작전으로 인해 많은 IS 대원들이 퇴각했고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며 IS 격퇴전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커크 특사는 작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수를 탈환했던 것처럼 라카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